이 시간 함께 상고하실 말씀은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였으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신분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런 인생들 안에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며 그 은혜와 사랑에 걸맞는 신자의 삶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귀한 교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경향성이 주의 말씀에 기울어져 있게 하여주셔서 어떻게서라도 주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는 이 일을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어두운 심령을 비춰주시고 주의 말씀의 빛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가르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반 심리 상담학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는 자아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제는 자아상이라는 단어는 일반 심리학자들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자아상이 무엇입니까? 자아상은 자신의 존재와 능력 그리고 역할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와 이해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람이라면 이런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부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사느냐 하는 그것만 정해져 있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모든 사람은 자아상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이나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되고, 타인으로부터 인정과 존중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신자들 중에 긍정적인 자아상보다는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수적인 신앙 색깔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더더욱 부정적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죄와 부패와 인간의 전적 무능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그리고 죄의 유혹에 자신이 걸려 넘어지는 실수와 잘못을 너무 크게 보는 관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적인 신자가 이처럼 부정적 자아상을 갖게 되는 배경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고 죄만 지나치게 강조하는 설교자의 탓도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면에서 설교자는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신자가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항상 신자는 자기를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인간의 전적 무능과 부패를 강조하고 그 사실에 절망하는 것은 지극히 옳고 타당합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값싼 은혜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죄와 은혜는 함께 가지 죄와 은혜가 따로 노는 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전적 부패와 무능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런 전적 부패와 무능을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구원받고 난 이후까지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이 인식에만 머무르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항상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게 되고 자기를 경멸하고 자기를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일어날 줄 모르게 될 것이요. 신앙생활의 진보와 성장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식물에게도 계속 욕하고 너 그렇게 해서 살겠느냐라고 욕하면 식물도 죽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자신에 대해서 지나친 부정적 자아성을 가지고 바라보기를 시작하면 나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될 그런 가능성 싹시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신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의 자아상은 긍정적임과 동시에 부정적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점에서는 부정적이고 또 이런 죄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긍정적이고 부정적인 자아상은 인간은 죄인임과 동시에 의인이라고 고백했던 루터의 고백과도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은 사도 바울 자신의 자기 이해에 대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 절망했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와 무능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3장 9절에서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 죄 아래 있다라고 말씀하고 3장 19절에서는 보편적인 사람들은 죄 아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런 부패와 무능에 대한 강조는 이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로마서 6장에 들어오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사는 이런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7장으로 또 들어가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도 나타나고 있고 자기 생애 제일 마지막에 썼던 데모전서 1장 15절 말씀에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회심하기 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던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그 생애 가장 마지막, 가장 성화되었을 바로 그 현재 시점에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인됨에 대해서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인상으로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처음에 그런 것만 눈에 띄게 되면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항상 그런 것밖에 눈에 안 띄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서를 잘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긍정적 자기 인식도 함께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바대로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지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할 때 어떤 문맥에서 이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여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깊은 인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런 죄인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 10절에서도 바울은 한때 교회를 심하게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 뉘우치면서 그러면서도 긍정적 자아상을 주장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 자신의 생활을 부끄러워하면서도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면서도 그것을 전적으로 부끄러워만 하지 않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과거의 문제에 얽매여 있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도 이런 사도월의 자기인식을 신자에 더 넓게 본다면 신자의 자기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월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고 자기의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라고 신자의 정체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신자는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사람이 뭐죠? 옛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요, 죄의 종노릇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을 거스렸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걸 가리켜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앙생활을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미 십자가에서 이 옛사람이 이미 처리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제를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자기 안에 죄와의 투쟁이 계속되는 것들을 바라보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기도 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애써 거스리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옛사람과 새사람 이 두 가지 사람을 함께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일은 사실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양복을 입었는데 한 가지 옷을 입었죠. 그죠? 새 옷을 입든지 헌옷을 입든지 한 가지 옷만 입지 원피스 하나인데 헌옷과 새 옷을 어떻게 동시에 입을 수 있어요? 헌옷을 입든지 새 옷을 입든지 하나의 옷만 입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신자는 새 사람이든지 아니면 옛 사람이든지 그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에 속하는 것이지 옛 사람과 새 사람이 혼재하는 그런 상 가운데 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미 신자는 새 시대, 뉴 에이지, 새로운 시대 이미 돌입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아직 완전한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지만 시간적으로는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야만 물리적인 시간적으로는 아직은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마치 이 새 시대에 돌입한 사람의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올해가 2014년이잖아요. 2013년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 그냥 새 사람으로 있는 것이지 연약해도 새 사람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지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하고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다시 새 사람이 되었다가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갔다가 또 조금 성화의 삶을 살면 그 다음에 다시 옛 사람으로에서 새 사람으로 나아가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이해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옛 사람이고 부분적으로 새 사람일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인류는 새 사람이든지 옛 사람이든지 그 두 부류의 어느 한 부류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면 그는 새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이요 악을 행하면 옛 사람으로 활동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사람이라 그랬지요. 이 말은 외부에서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새 사람이 되었지 내가 신자다운 삶을 살아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한 번의 변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는 이 한 번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와 관계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았냐와 관계없이 이미 신자 바깥에서 이루어진 그 일을 통해서 그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근거하여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죄와의 싸움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나 제 안에 아직까지 죄와의 싸움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이 말씀도 이런 죄와의 싸움을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언뜻 잘못 이 말씀을 그냥 겉으로만 이해하면 신앙생활이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이 점진적인 갱신의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말은 권고로서의 말씀이 아니고 결과로서의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새 사람답게 살라는 말씀이지 문자 그대로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지속적으로 벗고 입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의 연속이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차라리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말씀을 하지 말든지 왜 그러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이 말씀을 왜 했는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것은 우리가 새 사람이긴 하지만 완성된 새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이죠. 그렇죠? 그러나 아직 완성된 성인이 아닌 것처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신자는 분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신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아직 우리 안에 남아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그날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지속적으로 죄와 싸워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서 사도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항상 죄와의 싸움을 싸워야 되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면 좋겠는데 승리하지를 못해요. 요즘 프로야구가 한창인데요. 승률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가 분명히 기억하기로는 전승한 프로야구 구단이 있습니까? 없죠. 전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80전을 하는데 80전 전승을 한다.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죄와의 싸움을 싸우긴 하지만 항상 죄와의 싸움을 싸워내고 또 이길 수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들이 홍해를 건너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리고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아이성 전투에서는 지고 말았어요. 그런 것처럼 때로는 이기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신자도 죄를 짓고 세상 사람도 죄를 짓는다면 신자나 세상 사람이나 다를 게 뭐가 있는가? 다 죄를 짓는데 뭐가 변했는가? 라고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지요. 물론 죄를 짓는다는 점에서는 신자와 불신자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나 하나님의 자녀가 짓는 죄의 성격은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짓는 죄의 성격이라고 해서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죄와 더불어 살지만 중생한 사람들은 죄에서 살기 위해서 계속 죄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는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계속해서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지속적으로 탐욕에 연단된 마음으로 죄를 짓는 것을 다반사로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습관적이고 지속적으로 죄를 짓고 중생한 신자는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이처럼 중생한 신자라도 때로 죄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있고 순간적으로 옛사람의 생활 태도를 따라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 새 사람이 된 상태를 옛사람의 상태로 되돌려 놓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옛사람의 행실을 드러낸다는 그 사실 때문에 옛사람의 상태로 다시 뒤로 물러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 시대에 돌입한 자가 되었다라는 뜻인데 2014년에서 2013년으로는 못 가지요. 2014년에서 15년으로 갈 수는 있어도 절대로 뒤로 물러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 옛사람의 행실을 드러내어도 그것 때문에 다시 옛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정말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돼지가 누웠던 것에 도로 눕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신자 같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처음부터 옛사람이었던 사람이지 새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죠. 정말 어떤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다면 그 삶의 수준과 내용이 한시적으로 좀 미천하고 모자랄 수는 있겠지만 그 평생 전체가 전혀 신자답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일관되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언약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죄와의 싸움을 끝내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그런 삶을 사셨다면 이런 그 그리스도의 삶의 패턴을 우리 자신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만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삶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인과 동시에 그분은 우리의 주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본받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고 부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자로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여겨야 된다는 말은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못한데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살인범이 있습니다. 반역을 도모한 정치범이 있어요. 8.15 특사 때 대통령이 사면을 하면 그는 죄를 지은 상태에 있죠. 그러나 그가 아무런 죄가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 자체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며 자녀로 바뀌게 된 것이죠. 이런 사실을 알 때 우리가 긍정적 자아상 안에서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고 죄와의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런 구원의 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새 사람의 행실을 드러낼 때는 구원받은 신자로 자신의 카테고리 안에 자신을 집어넣었다가 그 다음에 뭐 술이나 먹고 방탕하게 살고 거짓말이나 하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의 카테고리에서 자신을 끌어내어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의 바운다리를 만들어 놓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받은 신자 안에 넣었다가 뺐다가 하기를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속에서 여러분들을 집어넣었다가 빼면 그게 성립이 되나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 아이디어 안에서 나를 구원받은 신자 안으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옛사람이 됐다가 새사람이 됐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가 이미 출생을 하면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올 수 없는 것처럼 이미 신자가 되었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미 된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가 행악에 종노라는 사람이 되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기초한 상태에서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동사의 시제를 보면 흥미로운 한 가지 현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문법이 없지만 우리 헬라어에서는 부정과거 시제라는 게 있어요. 부정과거 시제는 한순간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제는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현재 시제를 사용하는데 부정과거 시제를 어느 동사에 사용했는가? 여기 너희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그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는 말씀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을 입었으니 라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 말은 순간적인 행동을 묘사하는 부정과거 시제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라는 이 말씀은 요 하나만 현재 시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의역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서로 거짓말 말라. 단번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단번에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 안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워지는 자니라고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계속적으로 새로워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창조된 새 사람의 상태를 머물러 있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적인 개념으로 새로워지는데 계속 새로워지는 것처럼 아이가 태어나면 날로날로 자라고 성장하는 것처럼 그런 개념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믿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워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존재, 그래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에 바탕을 두고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쫓아가노라는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신자는 이런 과정,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그런 과정 안에서 때로 죄를 짓게 되고 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를 고백하게 되고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지난 과거와 완전히 결별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죄성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범죄에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옛사람의 신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분명히 아니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뤄놓으신 결정적 승리에 이미 동참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다윗이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을 싸우고 전리품을 얻게 되었죠. 그럴 때 함께 싸움을 싸웠던 사람들이 싸움을 싸우지 않은 사람에게는 전리품을 주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전리품을 그들에게도 주지요. 그렇죠? 예수께서 이루신 이 일은 어떻게 보면 전쟁이라 할 수 있는데 주께서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의 선물인데 그 구원의 선물은 내가 죄와의 싸움을 처음에 싸우느냐 싸우지 않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전리품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IMF 때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를 볼 때 IMF 이후로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물론 뭐 간혹 계시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나라가 잘못되니까 그 어려움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언약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에 우리는 어떤 형태인지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애써 긍정적으로 바라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자아상은 우리가 이룬 업적에 근거하지 않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업적에 근거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부모님이 만약에 대통령이라면 얼마나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통령이 되는데 뭐 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나 아버지가 그렇다는 그 신분 때문에 함께 긍정적 자산을 갖게 되는 것처럼 내가 이룬 일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전적으로 이루신 일이지만 우리는 그 일을 통해서 긍정적인 자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첫 사람 아담과 하와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형상은 부패하게 되었고 파괴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속의 과정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되는 과정이라 할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보자면 거짓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거짓말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계명만 지키라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은 사람이니까 거짓말로 대표되는 옛사람의 행실의 삶을 이제는 살아서는 안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긍정적 차원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말은 이런 면에서 새로운 방법, 새로운 삶의 방법을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새로운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지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요. 내가 언제 회심했는가 그때를 기억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확증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일을 태어날 때 자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알려준 사실을 듣고 자각한 것이지 언제 태어날 때 아 내가 1900 몇 년 몇 월 며칠에 태어났다 자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다른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확신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이 점점 더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죠.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이웃을 위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주는 이런 삶을 내가 기쁘게 살아가는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가 내 가운데 일어났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미리 정했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 형상을 본받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이 변화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 변화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죠? 성경은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부릅니다. 왜 성도라고 부르지요? 점점 거룩해져 가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라고 말합니다. 물론 성도는 거룩하게 되어지겠지만 근본적으로 성도라고 부르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를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은 성화를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 시제로 설명하지요. 앞으로 이루어야 될 어떤 무엇으로 설명하기도 하지만 성화를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설명합니다.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뭐라고 말하죠? 근본적 성화, 결정적 성화라고 말해요. 성화라는 것이 물론 우리의 신앙생활의 미래일로 현재와 미래일로 남아있지만 내가 이미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화될 수밖에 없는 내용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신자는 긍정적 자상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하고 긍정적 자상을 갖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교만은 뭐지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입니다. 자아와 자상은 다르잖아요. 그렇지요? 자아는 실체고 자상은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자아와 자상이 달라요. 그래서 자아는 사실은 높지 않는데 긍정적인 자아상을 갖든지 부정적인 자아상 아닌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갖는 자아상은 우리의 자아와 관계없는 자아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가 구속받은 신자라는 그 사실에 기초한 자아상을 갖는 것이고 이런 사실에 기초한다면 그 자아상은 긍정적인 자아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승리의 분위기 안에서 쟁취할 수 있어요. 마치 축구를 하는데 10대 0인데 2분 남았어요. 그 2분 동안 축구 경기할 때 힘들겠나요? 뭐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죠. 예, 그러면서 경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싸움을 싸울 때 그런 자세와 태도로 싸워야 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엎치락뒤치락 옛사람이 되었다가 새사람이 되었다가 구원받은 백성 안에 있다가 다시 벗어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상황으로 자아의 싸움을 이해한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너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사실의 기초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성찬식에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식을 행하면 비하인드 스토리가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저의 설교가 조금 강했다 그러면 누구는 성찬을 받지 않았다라는 말이 들리고 또 은혜에 대해서 설교했다 그러면 뭐 그런 소문은 안 들었지만 어쨌든 뭐 그냥 주저함 없이 잔에도 참여하고 물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이미 여러분들은 자기를 돌아보시고 오신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성찬식을 거행하기에 앞서서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떡을 먹고 잔을 마실지니라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살핀다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런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니고 25세 때 햄프턴 시드니 대학에 학장을 지냈고 프린스턴 신학교에 총회가 임명한 유일하게 총회가 파송한 신학교 교수였던 아키발드 알렉산더 그는 영적 체험에서부터 임종까지라는 아주 놀라운 책을 지었던 사람입니다. 이분의 장남이 J.W. 알렉산더라는 분인데 이 목사님이 자기를 돌아본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 글을 남겼는데 제가 그 글에 몇 가지 질문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본성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소망이 없고 버려진 존재임을 알고 있는가? 나는 특별히 죄성을 지닌 존재요 태만주에 빠진 자일 뿐 아니라 내 마음은 죄의 온상이요 보좌이며 중생하지 못한 자로서 내 속에는 그 어떤 선한 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알고 있는가? 이런 지식은 나로 하여금 내 스스로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얻을 수 없으며 구원을 위하여는 절대적으로 그리스도에게 의존되어 있고 나의 의무를 수행하는 힘과 능력은 성령의 은혜스러운 도우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믿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신다는 소망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의 갱신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이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에 있는가? 내 자신의 기도에 있는가? 내 눈물에 있는가? 내 선행에 있는가? 종교적 헌신에 있는가? 아니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인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있는가? 그리스도께서 내게 아주 귀하신 분으로 다가오는가? 내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위탁함에 있어서 엄청난 자유를 느낀 적이 있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죄로 인한 모든 형벌로부터 건짐을 받았을 뿐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의 실체로부터 그리고 죄의 권능과 오염과 지배권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는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죄의 욕망이 무엇이든 그 모든 죄를 싫어하며 그 죄악으로부터 건짐받고자 하는 간절한 욕구가 있는가? 내가 범한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는가? 그리하여 내 영혼이 그 죄악을 대적하는 자리에 확고히 서 있는가? 나를 극렬하게 반대하고 모독하며 조롱하는 자들을 견딜 수 있는가? 이런 억울한 입장에 직면할 때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그리스도께서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만 쫓기를 바라는가? 나는 거룩을 사랑하는가? 등등의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대답을 한 분이라고 하면 누구나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찬 전에 왜 이런 질문을 해야 되지요? 은혜는 죄와 함께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에 대해서 완전함을 만약에 따진다면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할 분들이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 칼빈 선생님이 제네바 요리 문답 제358문부터 360문까지 잘 설명했습니다. 제358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를 살피라 그러는데 도대체 어떤 부분을 살피라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대답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를 살펴야 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359문의 질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예상하고 있는 바대로 그러면 예수님의 참된 지체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어떤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묻겠지요? 이 물음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회개와 참된 신앙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미움이나 원한, 그리고 불화에 결단코 더럽혀지지 않았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360문에 이렇게 질문했어요.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참된 회개와 믿음과 사랑을 가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 자연스럽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이죠. 믿음과 사랑이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답은 이렇습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순수하고 거짓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의 흠도 없는 완전 무결함이란 인간들 가운데서는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의 흠도 없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 않고서는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성찬은 헛되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돌아볼 필요는 있겠지만 그래서 거짓없는 회개와 믿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그것이 완전한가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는 그렇다라고 말씀할 수 없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믿음과 회개와 사랑이 거짓없는 형태로 우리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중생의 시슴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에 기초하고 이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거짓없는 믿음과 회개와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들을 지금까지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창조된 신자답게 살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귀한 깨달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른 무엇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보다 오직 주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이 믿음으로 이 귀한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신령한 복을 우리의 심령에 충족히 받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